2014년 10월 12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믿음이란 믿는 우리의 노력과 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기대는 모습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수치를 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수치에 이르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 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생각이 바뀌고 또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 바뀌는 거고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사랑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 뜻에서 벗어나 있구나, 어긋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그 길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God's kindness leads you toward repentan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kindness, 하나님의 정말 친절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약점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은 아름답고 선하신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혹은 나의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고집스러운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더라도 목이 곧아가지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고집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고집이, 나의 회개하지 않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실 때,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의롭게 판단하실 때 내 행위와 삶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나 스스로 쌓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 대신 모든 죄와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찢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대가인 사망, 그 죽음도 다 짊어지시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셨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에게도 적용되는 사실로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다, not guilty 라고 하는 선포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지만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는 누구든지 이 배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죠.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 방주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은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그냥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늘 보던 하늘인데 왜 그렇게 더 파랗게 보이는지, 늘 있던 가로수인데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것이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저 아주 빈곤한 슬럼가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은 내가 정말 세계 최고의 휴양지에 있고, 아니면 예전으로 치면은 막 정말 막 어마어마한 그런 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지옥이면은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보게 되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가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무서운 거 놀이기구를 잘 못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데 아내는 잘 못하고 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 번은 어떻게 하다가 타게 됐어요. 타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게 내가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억지로라도 했겠죠. 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는데, 원래는 너무너무 무서웠을 텐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니까 무서운 것이 다소 재미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막 더 재밌게 되거나 덜 무섭게 되거나, 그게 아니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은 환경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적이 공격해오는 영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수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기사 가운데 어떤 그 아나운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 아나운서였는데 19층에 자기 집에서 내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 자세한 사정은 다 모르겠지만 그 아나운서가 그때 어떤 한 야구선수와 교제를 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 중에서 막 이런 악의적인 글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교제했다는 사실마저 너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네가 괜히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가십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지어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수치심이요, 어떨 때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정말 어리석고 또 극단적인 행동과 선택을 하도록 또 이끌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영어로 보면은 sham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대적도 어떤 그런 죄책감이나 수치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수치심과 죄책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꾸 끄집어내서 보게 되어지는, 스스로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일 때가 또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 죄 자체보다, 내가 잘못한 그 실수 자체보다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또 파괴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반응들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요, 범죄한 직후에 그들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가리웠습니다. 부끄럽다는 거죠. 죄를 범하니까 수치심이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니까 아담아 하와야 부르시니까 그들은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슬픈 결과였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숨게 되는 거죠.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뭔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아니면은 막 예배받고 찬양받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누군가가 늘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죄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절망이 끼어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을 피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왜 그런 부분들이 어렵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 뭐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많이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면서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괜히 사람들이 나를 이중적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 정말 신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것 같고 또 가짜 신자라고 그렇게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죄책감이 오히려 술, 담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던져버리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과 유일한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막 율법을 강조하고 막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지 않고 첫 번째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막 율법을 가지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하면서 두 번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그 누구도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떤 두 남매가 있었는데요.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간 겁니다. 가서 뭐 얼마나 좋습니까? 막 재밌게 놀고 또 할머니가 보니까 이제 새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숲속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을 넣어가지고 쏘기도 하고 막 연습을 막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연습을 하는데 잘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재밌게 놀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아, 정원에 할머니가 정말 애지중지 키우시던 오리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막 연습한다고 막 쐈는데 어떻게 그 돌을 맞고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리가 탁 죽어져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얘가 이제 그 오리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아담 맞을까봐 저기 뒤로 가가지고 막 땅을 파가지고 묻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막 심장 쿵쾅쿵쾅 뛰고 해서 막 땅을 막 파가지고 오리를 묻고 이렇게 막 딱 이렇게 눈을 뜨니까 바로 앞에 자기 동생이 딱 서 있는 거죠. 눈이 딱 맞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련은 시작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누가 설거지 좀 할래? 그러면은 이제 동생이 딱 이렇게 한번 눈치 주면은 얘가 가서 설거지를 막 하는 거죠. 뭐 무슨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이게 동생이 한번 쳐다보면은 또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이 오빠가 막 하는 거죠. 다 뒤집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폭군도 없습니다. 막 아직 기회를 잡았다 싶어가지고 막 부려먹는데 막 조금만 화를 내려고 하면은 오리? 막 이러면은 이제 알겠다고 알겠다고 다 들어주고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차라리 이러는 바에는 할머니한테 야단 맞고 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이래가지고 오리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동생에게 노예처럼 시달리는지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내버려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빨리 와서 그냥 얘기하고 이실 짓고 하면은 빨리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텐데 그거 막 눈치 본다고 동생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시달리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떨 때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한 사람들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자같이 오히려 담대하다는 거죠. 의인이 누굽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막 절제하는 능력, 우리의 셀프 컨트롤,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시도, 이것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수치로부터 건져주시고 또한 의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면요,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맞는 거죠. 의인, 즉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때 그때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에서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들 때가 있죠. 수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 가서 이제 바에 앉아가지고 바텐더에게서 이제 술을 시켜가지고 맥주를 마시는데 맥주를 이렇게 마시다가 이렇게 바텐더를 보더니 갑자기 바텐더 얼굴에다가 맥주를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텐더가 황당하죠. 왜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참았습니다.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이렇게 맥주를 마시다가 얼굴에다가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한테 화난 것이 있느냐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게 왠지 갑자기 그냥 얼굴에다가 맥주를 확 부어버리고 싶은 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텐더가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가 볼 때 그럼 당신 이렇게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치료를 받아라. 만약에 치료받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 얼굴 좀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면은 절대로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내가 서비스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돌아온 거죠. 이제 얼굴 알아보고, 당신 어떻게 괜찮냐 했더니, 아, 나 이제 다 치료받고 다 이제 괜찮아졌다. 아, 그러냐. 아, 그럼 또 내가 술 한잔 하겠다 해서 이제 맥주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에다 다시 맥주를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텐더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 지금 치료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이게 뭐냐 했더니, 아, 치료받았다. 이제는 맥주를 얼굴에 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이제는 막, 아, 나 수치심을 안 느껴 하고는 막 부끄러운 행동을 막 하고 이런 것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의 근원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읽었던 말씀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수업 시간에요.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혹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안 계시다 막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한 여자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없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그렇게 보내시겠는가 막 열띤 막 그런 토론을 벌이면서 핏대를 높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로마서 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죄책감에 힘든 겁니다. 막 수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생각과 마음이 뭐냐면은 이러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본인이 그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막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지옥은 없다. 이것도 정말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정작 본인이 두려워서.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죄와 수치가 다 씻어져 나가고 나의 과거의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누구든지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말하고 고백하며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말씀하죠.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올 때 우리에겐 담대한 믿습니다. 그 어떤 수치심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고 움츠러들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나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고백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봤던 기사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스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는데요. 스완슨 온 스완슨이라고 하는 자서전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25살 때 낙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55년이 지나도록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런 결정을 하고 또 그 사실을 숨겼던 이유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성공 과도에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또 이렇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늘 얘기합니다. 걱정 마. 다 괜찮아. 괜찮아. 잘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죽은 아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러지 말아요. 내 소리 다 들을 수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그 음성도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너무 괴로워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아주 성공적인 그 영화의 개봉일날 그 프리미어에 참석했을 때 그 여배우의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정말 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구나. 그때 그 여배우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엄마, 가장 슬픈 날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아니 심지어는 그 모든 세상 그 자체보다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 생명 하나가 훨씬 더 소중하더라, 더 귀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받은 모든 영광과 성공 비교할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실수와 죄와 잘못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고 또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담대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케이블 채널에서 나왔던 그런 그 캐톨릭 성직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예전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를 이제 접견하려고 이 미국의 어떤 성직자가 로마로 간 겁니다. 로마에 이제 가서 한 3일 정도 먼저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제 준비도 하고 이제 있는데 이게 길을 로마 길을 가다 보니까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홈리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나쳐갈 때 왠지 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을 지나가고 또 두 번을 지나가고 하다가 왠지 이상한 마음에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아는 얼굴 같은데 혹시 나 모르겠냐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미국에서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인 겁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곳에 와 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세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신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신앙의 회의가 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막 힘들어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왜 로마에까지 와서 구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 홈리스로 지금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교황을 접견하게 됐을 때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친구, 신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더라. 혹시 생각난다면은 교황님 기도하실 때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럼 그 친구를 내일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읍시다. 뜻밖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와서 교황이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밥 먹기 원한다고. 자, 가자고. 데리고 가서 막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요. 자기 호텔방에 데려가서 씻기고 면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갔대요.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별다른 대화 없이 세 명이서 조용히 그렇게 식사를 한 후에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그 성직자에게 미안하지만 둘이 좀 나눌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만 밖에 나가서 기다려줄 수 있겠냐. 알겠다고. 나가서 좀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자기 친구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이냐 들어봤더니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좀 하고 싶은데 내 죄를 고백하고 싶은데 당신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고해성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교황이 나에게 그런 고해성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교황이 얘기하는 것이 한번 성직자면 영원한 성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죄 고백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이 홈리스였던 사람은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다시금 신앙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면서 교황이 이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구걸하던 그 지역의 노숙자들을 홈리스들을 케어하는 그 사역의 담당자로 이 사람을 세워줬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뭐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실패가 있고 또 어떠한 실망스러운 것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지가 얼마가 되고 또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얼마나 있고 아무것도 상관치 않다는 거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다 그것을 씻어주시고 또 기억조차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오히려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수치나 죄책감에도 우리가 시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 모습을 내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우리의 힘과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그래서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주마